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00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우리의 메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행사 하나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열두 지파를 여섯 개 지파씩 나누어서 세겜으로 가라. 세겜에 가서 축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여섯 개 지파를 세우고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서 여섯 개 지파를 에발산에 세워서 그곳에서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겜 땅은 가나안 북쪽과 남쪽을 딱 보면 한 중간에 세겜 땅이 있죠.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지명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있죠. 한 중앙에 있는 세겜 땅에 그 세겜 성에 딱 들어서는 그 순간 좌우로 산이 두 개가 있는데 그곳이 왼쪽이 그리심산이고 물론 보는 쪽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또 한쪽에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선포를 하는데 너희가 만약에 계명의 하나님 말씀 이 계명에 순종하면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고 너희가 성읍에 나가도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적군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으로 반응을 하게 하셨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 이 지게표는 땅을 말하는데 그 땅은 옮기지 말라고 그랬죠. 그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약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 근친 상간을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은 또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하셨습니다. 양쪽 산에서 선포를 하고 양쪽 산에서 아멘으로 화답을 했기 때문에 그 목소리는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피부로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복을 선포할 때에 아멘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저주를 선포할 때 아멘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목청을 다해서 아멘하도록 하셨죠.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젖과 꿀, 이 영적인 천국을 상징하는 이곳에 들어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늘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긴 한편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신명기 27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 전체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설교죠. 모세의 설교, 긴 설교를 하면서 이 모든 말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고 말씀을 하면서 설교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절에도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약한 민족이지만은 작은 민족이지만은 전 세계 무슨 분야든지 뛰어들면은 그곳에 두각을 드러내었죠. 탁월함을 드러내었습니다. 유대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적은 민족, 적은 수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지만은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그래도 예수님을 잘 믿는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 우리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순결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또 구약 성경을 그들의 경전으로 가지고 있죠. 신약의 우리 성도들보다도 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더 지키려고 삶에 하나님의 그 구약의 말씀을 녹아내고 있는 민족이 바로 이 유대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만은 진짜로 기도해 주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 자녀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아들은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아들과 딸들은 어디에 내어놓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뛰어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진리의 선을 흐리지 말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거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진하게 선을 그어두셨습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의도가 있으신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 앞에 절을 하면은 하나님께 엄청난 배를 끼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계명을 지키고자 애쓰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려고 그들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계명을 희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그냥 편안하게 문제 일으키지 않으려고 편안하게 절을 하는 성도,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누고는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려고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을 아십시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고 선을 딱 그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성도를 축복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도 이런 성도가 필요하신 거죠. 또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없애버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남자는 여장하지 말고 여자는 남장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남자가 여자 역할을 하고 여자가 남자 역할을 하는 동성애는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이 네 개 성읍을 그래서 본보기로 불을 태워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해주어야 합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 제사상 앞에 절하는 것, 그리고 동성애와 같은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너는 남자고 너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하고 이와 같은 것을 분명하게 해주어야 아이들이 세상 학문을 접할 때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혼돈이 와버립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루살렘을 핍박을 떠나서 피해서 사마리아에 도착을 했던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과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베푸셨죠. 귀신이 쫓겨가고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고 각종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본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죠. 여기가 진리구나. 오늘은 이 광경을 유심히 보고 있던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죠. 시몬이고 그는 마술사였습니다. 9절 말씀에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향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사라니. 복음이 없는 곳에 마술사가 마술을 행하면서 자신이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쫓았죠. 성경에 마술사가 최초로 등장하는 곳이 출애굽기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죠. 깜짝 놀란 기적을 행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바로가 하나도 놀라지 않았죠. 그런 자신의 마술사를 부릅니다. 불러서 한번 행해보라고. 그러더니 마술사가 자신이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들죠. 그랬더니 모세의 뱀이 마술사의 그 뱀을 집어 삼켰습니다. 네, 주석서를 보니까 이 마술사들이 던진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냐 하면은 원래 지팡이가 아니라 원래 뱀이었는데 뱀에게 마비를 걸어가지고 뻣뻣하게 만드는 그 뱀을 들고 있다가 던지면서 마비를 풀고 던졌더니 뱀이 살아난 것이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마귀와 소통하고 있는 마술사들은 진짜로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신기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상이 가끔가다 신문에 나오죠.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실제로 그걸 찍어서 엄청난 기적이라고 그런 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능히 충분히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술사뿐만 아니라 굿을 하는 무당이나 접신하는 사람들도 다 신비로운 영적인 존재들, 자기들만의 신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이 기적을 행해주기도 하고 신비로운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그 마술사들이 그런 무당들이 하는 것은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 무당이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만났습니다. 내기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진짜 신인지 너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내기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하면서 목숨을 내어 걸고 목숨을 내어 놓기로 하고 그 대기를 신청을 했죠. 만약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이 가짜 신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그들이 알고 있었다면 이 내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응했다가 그들 목숨이 다 달아날 테니까 하지 않습니다. 이러저러한 말을 하면서 분명히 빠져나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기하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그들의 신에 제사를 지내고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도 영적인 존재, 즉 귀신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을 통해서 많은 약속을 받죠. 부와 귀와 영화를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라고 그들이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합과 이세벨의 보호하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죠. 이들 배후에는 진짜로 귀신들이 역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대결에 응했던 것이죠. 사울 왕이 전쟁에서 마지막 그 전쟁에서 그의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도 응답을 하지 않으니까 그가 선택을 했던 것이 바로 접신녀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접신녀에게 그러죠.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그럽니다. 접신녀가 주술을 통해서 귀신이 한 마리라고 해야 될지 귀신 한 마리가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겉옷을 입었고 수염이 있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 사울 왕이 딱 들으면서 그가 바로 사무엘이다라고 엎드리죠. 그리고는 이 귀신이 사무엘을 흉내내면서 사무엘이 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접신녀는 지금 귀신을 만나는 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귀신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접신녀는 아주 용한 접신녀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귀신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어 쫓았던 귀신도 많이 있죠. 귀신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은 다들 능력이 아주 탁월하죠. 인간의 능력을 능가합니다. 훨씬 능가합니다. 그러니 사람을 마음대로 코를 끼어서 끌고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귀신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마술사들도 귀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실제로 능력을 행하는 이런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도 사탄의 힘을 빌려서 마술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신비로운 능력들을 행하면서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술사 시몬을 따랐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오랫동안 마술을 행했습니다. 이 마술은 맞자가 마귀 맞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능력을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배후에 사탄이 있는 건데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속은 것이죠.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신접자들, 혼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주술을 외우는 사람들, 신비로운 현상을 경험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주 카페라고 하는 아주 친근한 카페가 있습니다.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 번화가에 이런 카페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당단체인 대한경신연합회, 한국역술인협회 등록회원이 다 합치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무속인으로 무속을 자신의 이 굿하는 것을 자신의 직업으로 삼고 일하고 있죠. 한국 시장의 이 역술인들, 이 점술 시장의 규모가 6조 원이라고 합니다. 영화 시장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울 정도로 이 규모가 크다라고 하죠. 2020년 9월 17일 조선일보에 보도된 제목이 이렇습니다. 정치인과 역술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이 기사에 보면은 정치인들이 역술인들을 자주 찾아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걸 자꾸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느 당으로 가면은 이번에 붙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정치인이 당선이 되면은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할 때 또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 잘못하면은 대한민국이 완전히 역술인들이 다스리는 이런 나라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어지러워져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치계에도 나가야 되고 문학에도 발을 디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술사 시몬이 그런데 세례를 받았습니다.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란이라 그랬죠. 마술사 시몬이 보았던 것은 빌립 집사가 행하던 능력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죠. 세상에 내가 행하는 능력보다도 더 큰 능력이라고. 야, 저건 나도 저걸 좀 본받고 싶고 저걸 좀 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전심으로 쫓아다녔습니다. 소위 교회 집사가 되어서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돈이 만사에 만사를 형통하게 하는 것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집사입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진심이었습니다. 너무 놀랐던 것이죠. 나도 돈을 주고 그걸 사서 그 능력을 사서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드러나고 있는 그 능력을 나도 행할 수 있도록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것이죠. 즉 성령의 능력을 마술을 향하는 정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시몬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돈을 주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과연 시몬이 받은 세례가 진정한 세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잘못된 세례입니다. 그래서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마술사 시몬이 받은 세례는 지적 동의에 의한 세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적 동의. 그러니까 아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러니까 나도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이러한 지적 동의에 의한 세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그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것을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세례를 받았지만은 이 시몬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시몬을 보면서 베드로가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저주를 바로 선포를 합니다. 시몬은 그 마음에 악령이 가득해서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흐트러 버리려고 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돈이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러면서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하나님을 또 만나는 시간들 그 속에서 내가 다듬어서 가고 주님을 나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가는 이 과정들에 필요한 기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돈으로 쉽게 다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해결책도 제시를 해줍니다. 21절과 22절에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두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네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해 주지 않을 수도 있고 사해 줄 수도 있는데 일단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하나님은 사실 전심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다 들으십니다.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해 준 것이죠. 너의 악함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주께 회개하라.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보는 것, 귀신 접하는 것,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하고 관심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선을 그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귀신을 접하고 또 점을 보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은 가증히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무슨 문화, 호기심,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보는 건데 어때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것에 쳐다보지도 말아야 하고 관심도 가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관심을 가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이 귀신들이 한 번 딱 물은 사람은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는 것이 이 귀신들의 역할 아닙니까? 평촌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입니다. 제가 평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어느 여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거기에 그 여집사님의 언니가 그 집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 언니 얼굴을 보는 순간에 저는 그동안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것을 그 언니의 얼굴에서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 말은 그 여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될 것 같아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집사님, 언니 얼굴 보니까 언니 얼굴이 죽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단순히 풀이 죽어 있고 기운이 없고 이와 같은 것을 떠나서 그 얼굴에 그냥 죽은 상 같은 것이 그냥 보였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언니의 얼굴이 꼭 죽은 것 같아요. 그냥 제 눈에 그게 그렇게 보여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집사님 막 웁니다. 울면서 목사님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 유독 언니만 틈만 나면은 전보로 간다는 겁니다. 틈만 나면은 점을 보러 가고 점집에 살면서 복채도 많이 갖다 주고 그리고 일만 있으면은 점집에 가서 물어보고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늘 점보러 다녔더니 그 얼굴에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이 드러나더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때 그런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하, 이 전보로 다니는 사람은 얼굴이 저런 모습이 드러나는구나. 제 눈에만 그때는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교구를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구에 정말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면서 또 울고 기도하는 그런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상하게 그 여집사님의 얼굴에서도 그 모습이 보이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여집사님 얼굴에도 이와 같은 것이 보였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집사님 집에 제가 신방을 갔었죠.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고 이것저것 대화를 하다가 그 여집사님이 솔직하게 자신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늘 시름시름 아팠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했었는데 그날 이제 모든 것을 다 고백을 했습니다. 저를 데리고 이 장롱 있죠. 장롱을 열어 보여주는데 그 장롱 안에 온갖 불교 용품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죽을 때 입고 갈 수위로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제기들 그리고 물고기 모양의 무슨 목탁 같은 거 두드리는 거 염주 다양한 것들이 그 장롱 안에 가득 쌓여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절의 총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 버려야 되는데 차마 그걸 버리지 못하고 보관을 하고 있었더니 자꾸만 신경이 그곳으로 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쓰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늘 시름시름 아팠는데 그 여집사님 얼굴에 이상하게도 그 죽은 그 상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전부 다 끄집어내서 제가 다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마귀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다 하나씩 다 정리를 해버려야 됩니다. 다 내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른 곳에 기웃기웃거리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을 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 대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의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씀을 신약적인 개념으로 바꾸면 네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거든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방인들이 하는 그 모든 주술적인 것을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내어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선을 분명히 긋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지 않을 것이고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 말씀입니다. 전 못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 것이죠. 이방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들, 점쟁이의 말을 듣지만은 너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의 3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2019년 1월 2일 기독교연합신문에 나온 통계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가끔 점도 보고 결혼할 때 궁합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명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가증히 여기시고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너 길 다니다가 친구들과 함께 전보로 가지 마. 그건 가증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가증이 여기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야. 문화라든지 재미삼아 한다든지 놀이로 한다든지 호기심으로 하는 것 다 안 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심취하면요. 얼굴이 변합니다. 얼굴 색깔이 변한다고요. 죽은 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때로 주눅이 들어있고 때로 힘들어하고 있어도 그 얼굴을 보면 살아있는 자의 얼굴이죠. 이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완전해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시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신부의 특징은 오직 신랑만을 사모하면서 신랑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순결입니다. 신랑은 신부만을 바라보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만 바라보고 계시는 어쩌면 짝사랑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부인 우리도 신랑만을 바라보면서 다른 존재에게 눈을 돌려서는 영적인 존재에게 눈을 돌려서는 안 되죠. 다른 곳에 눈을 돌리면 그게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 그 성도의 얼굴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상이 아니라 살아있구나.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구나. 당신을 보면은 소망이 생긴다고,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다고. 이 혼탁해져가는 세상, 사단은 자꾸만 문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을 희미하게 만들어서 섞어버립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